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독립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선거를 5시간 앞두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마무두 야쿠부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 기자재 문제를 언급하며 선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거 연기가 어려운 결정이지만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으로 나이지리아 총선과 대선은 오는 2월 23일에 치러집니다. 그리고 주지사, 주의회, 그리고 연방정부위원회 선거는 3월 9일로 다시 조정됐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오로라시의 한 공장에서 15일 전 직원이 총을 난사해 동료 직원 5명이 사망하고 경관 5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범인은 최근 이 공장에서 해고된 그레이 마틴 씨입니다. 마틴 씨가 일하는 공장은 산업용 밸브를 만드는 곳입니다. 현지 경찰은 공장 직원 한 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로라시의 키리스텐 진만 경찰국장은 신고를 받고 4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만 국장은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공장에서 일하는 존 프로부스트 씨는 현지 방송에 총소리가 나자 뒷문으로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총을 쏘는 사람의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고 용의자는 레이저 조준경이 달린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15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비상사태 선포에 관여한 백악관 연방 법무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오는 22일까지 관련 법적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80억 달러를 투입해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지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의회를 우회해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IT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15일 시위대 수백 명이 9일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부패를 이유로 조베넬 모이즈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가운데 한 명은 이날 VOA에 모이즈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에 국제사회가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이즈 대통령은 14일 TV 연설에서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며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이즈 대통령은 나라를 마약 밀매업자들과 범죄 집단에게 맡길 수 없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자국 시민은 곧 IT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지의 자국 대사관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지난 2017년 권좌에 오른 모이즈 아이드 대통령은 반대 세력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시리아 내전 상황을 정하는 민간 조직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 반군이 16일 시리아 동부에 있는 이슬람 무장조직 IS의 최후 거점을 점령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고 쿠르드 반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 SDF는 이라크 접경 샤라자와 바구지에 대한 공사를 벌여왔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IS 반군들이 후퇴하거나 주민들 속으로 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반군 일부는 피난민들 사이에 끼어 탈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맑다가 모레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의 파도가, 서해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 파도가 일겠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삽살개, 진돗개, 풍산개, 뭐 한국산 개는 이름이 참 쉽죠. 그런데 서양 개들의 이름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외우기도 쉽지 않고 발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와이어 폭스 테리어라는 이름의 개는 대표적인 명문견으로 영국산인데요. 체형이나 생김새가 입끝이 길쭉하게 좀 나오고 몸통은 좀 짧고 몸 높이는 최고 40cm, 무게는 7에서 8kg 정도 나갑니다. 수명은 보통 한 14년 정도 살고요.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웬 개 이야기냐고 하실 텐데요. 바로 지난 11일에서 12일 이틀 동안 전 세계 명견이라는 명견은 뉴욕에 다 모였었습니다. 이 최고의 명견을 가리기 위한 경연대회 웨스트민스터 캐널 클럽 도그 쇼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이 대회는 143년의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미국 50개 주를 포함해서 전 세계 14개 나라에서 온 203종의 2,800마리의 개들이 참여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이 와이어 폭스 테리어라는 종류의 개가 명견으로, 최고의 명견으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와이어 폭스 테리어라는 종류의 개가 우승을 차지한 게 이번 15번째라고 하네요. 자, 올해의 주인공은 우승견에 맞게 이름이 왕, 킹이라고 합니다. 킹.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런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승한 개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개 주인에게도 전혀 없다고 하네요. 트로피 정도를 받습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라네요. 여기서 개에 대한 상식 하나 드릴까요? 개의 수명은 길어야 16년쯤 삽니다. 그런데 이 개의 크기에 따라서 그 나이가 의미가 다릅니다. 작거나 중간 크기의 품종이 7년 정도 되면 사람의 한 중년 나이로 보고요. 12년쯤 지나면은 사람으로 치자면은 60에서 70대 연령으로 보는 겁니다. 수명이 다할 때쯤인 16년이 되면 사람으로 치면은 80세, 큰 개의 경우는 인간 수명으로 봤을 때 120세 장수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개 이야기를 해드려서 생각이 난 노래인데요. 해리 닐슨이 부릅니다. 강아지 노래, The Puppy Song 들어보시죠. Dreams are nothing more than wishes, and a wish is just a dream you wish to come true. So very lucky just to have some company to share a cup of tea with me. I take my puppy everywher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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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wouldn't care. But we would stay away from crowds. Besides that said, no dogs allowed. Oh, we, I know we'd never bite me.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시카고 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제2본사 중 한 곳을 뉴욕에 설립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종 후보지 중 한 곳이었던 일리노이주 시카고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11일 경제전문 매체 시카고 비즈니스는 소식통을 이용해서 일리노이주 신임 주지사는 워싱턴포스트가 뉴욕시의 아마존 제2본사 유치 무산 가능성을 보도한 직후에 아마존 측에 전화를 걸어서 시카고를 제2본사 부지로 다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8일 뉴욕 주민들과 일부 지역 정치들 사이에 아마존 유치 반대 여론이 일면서 아마존 경영진이 뉴욕 상황을 재평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내부 논의를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아마존이 제2본사 설립 계획을 발표한 2017년 9월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과 최첨단 기술업계 및 시민단체 지도자 600여 명으로 구성된 아마존 제2본사 유치위원회까지 발족하고 총력전에 나서서 최종 후보 도시에 드는 성과를 거뒀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뉴욕 맨하튼 인근 롱아일랜드 시티와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크리스탈 시티를 제2본사 부지로 낙점했다고 발표하면서 최종 유치에 실패했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지미 카터, 그래미 어워드.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바로 세 번째 그래미 어워즈를 받았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그래미상은 미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데요. 카터 전 대통령은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61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고 낭독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녹음한 믿음, 모두를 위한 여정으로 수상한 건데요. 카터 전 대통령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16년 가득한 인생, 90살의 회상, 그리고 그보다 앞서 2007년 우리의 멸종 위기에 처한 가치, 미국의 도덕적 위기로 같은 상을 차지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이외에 미국 대통령이 그래미상을 수상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과거 각각 두 번씩 최고 낭독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그래미상을 세 번 수상한 건 카터 전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카터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9번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뷰웨이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표명했지만 비핵화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 관찰됐다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이번 주 많이 본 뉴스에 올랐는데요.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Well, I'd say the activity we see is inconsistent with that. And Senator Wade, we can talk about that in detail.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400일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다면서도 비핵화에 부합하는 북한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북한과의 외교적인 관여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의 군사력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비무장지대 일대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비핵화 의도를 공식 표명을 하면서 전략적 도발 행위는 중단했지만 이 북한의 군사력에는 검증 가능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런 사실에 여전히 방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 최근 미 정부 당국이 밝힌 입장과 같은 평가를 내렸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데이비슨 사령관은 특히 미국의 국익과 규범에 근거한 국제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5가지 주요 도전 과제 가운데 북한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네.
미국은 지난해 북한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북한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어서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한다면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지난해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날 청문회가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됐기 때문에 관심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돼서 의원들의 질문이 많았는데요.
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의향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 이런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의 질문에 데이비슨 사령관 또 에이브럼스 사령관 모두 현재로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미한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훈련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훈련의 필요성과 외교가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또 철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제거되고 또 한국전쟁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 목적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안정화에 기여한다 이런 설명인데요.
네.
한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이 외교적 관여와 제재 체제에 대한 맞대응 그리고 직접적인 제재 회피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만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는 측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예상을 뛰어넘는 상응 조치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백성원 기자의 보도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인데요.
미국은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응 조치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VOA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미국은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응 조치를 할 것이다 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이 같은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느냐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제재를 완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뭐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여전히 확고한 것으로 읽히네요.
네, 앞서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스탠포드대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이때 제재 해제는 비핵화 완성 이후에 하더라도 상응 조치로 관계 개선, 안정과 평화 증진, 또 법적 평화 체제 구축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는 것을 북한 문제와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로 거듭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당시 전쟁 위기를 맞고 있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안소영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신년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는 전쟁을 치렀을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북한하고 거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얘기 자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말기로 가면서 북한과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은 당시 미국이 실제로 북한과 전쟁을 고려했느냐 이런 질문에 전쟁 계획은 확실히 수립돼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는 국방부에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결심할 경우를 대비한 전쟁 계획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또 역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한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관은요. 당시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우 우려했고 또 효과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과연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북한과 전쟁을 벌이기 쉽지 않은 많은 요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는 충돌을 피하고 비군사적 해법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긴 했었지만 전쟁 직전까지 갔다라는 말은 좀 과장됐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토마스 켄트리맨 전 국무부 차관 대행도요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같은 묘사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당시 북한과의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언급도 전혀 없었고 또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켄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요. 북한과의 전쟁 이야기가 오간 유일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2017년이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말기가 아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았었죠.
예, 세리모 전 조종관도요. 북한 문제를 오래 다룬 사람들은 대북 군사 타격이 매력적인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보복에 따른 한반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동맹인 한국도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북 공격을 지원할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난 2017년 발간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도요. 한반도 전쟁 시 핵무기를 쓰지 않는 초반에도 적게는 3만 명, 많게는 30만 명이 숨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개입을 한다면 그 피해는 더 크게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요즘에 그 북한의 경제적 발전 가능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북한이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현철 기자의 보도인데요. 역시 많이 본 뉴스 네 번째입니다. 지난 8일 트위터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때 미북 정상회담이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미국 대표가 매우 생산적인 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날짜, 시간에 합의한 뒤 북한을 막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8일 시점 그 이전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베트남이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노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이때 트위터에다가 이제 밝힌 거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에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이 일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자신이 김 위원장을 알게 됐고 또 김 위원장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뭐 흥미로운 표현도 했는데요. 북한이 다른 종류의 로켓, 즉 경제 로켓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로켓맨에서 경제 로켓으로 바뀐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이 경제 대국이 되려면은 비핵화의 어떤 큰 진전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예.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 이른바 빅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 방문에 대해서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협상이라기보다는 서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미북 양측이 핵심 쟁점 전반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런 설명인데요.
네.
이런 발언들을 바탕으로 빅딜 가능성이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딜이라고 하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사찰을 넘어서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또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들의 조합, 이행 시한 등을 정한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말한 것일 텐데요.
네.
양측이 로드맵에 합의하면 비핵화의 큰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협상이 원활한 가운데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북한은 일찌감치 풍계리 핵실험장, 동차링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사찰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또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도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건 특별대표에 따르면 북한은 여기에 추가적인 조치,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상응 조치는 역시 제재 해제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문 것도 바로 이 제재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네.
양측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패가 바로 이 부분에 달렸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미국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를 상응 조치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이 앞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만 북한이 약속했던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ICBM 그리고 일부 핵무기 폐기를 플러스 알파로 제시한다면 이건 이제 미국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조치이기 때문에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뭐 일부 관측도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뭐 미국의 입장은 앞서 전해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북한은 실무 협상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 플러스 알파를 제시를 하고 또 북한이 원하는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그런 담판이 시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이제 오는 주에 추가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뭐 이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주요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먼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주한 미군 사령관의 평가 전해드렸고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미 정부의 입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 임박했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과연 오바마 전직 관리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전해드렸고요. 또 북한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까지 살펴. 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릅니다. Evergreen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5개 정당 대표들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인사회의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입법부인 국회의 수장과 한국의 정당 대표들이 이달 말 열리는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를 놓고 미 정관계 인사들과 전문가 그리고 한인사회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1일 한국전 참전 기념비 방문을 시작으로 미 국무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존 설리번 미 국무부 장관 대행과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난 대표단은 같은 날 저녁 한인사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워싱턴 DC 내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워싱턴 동포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을 포함해 5개 대표 정당이 모두 출동했습니다. 각 당 대표들은 만찬 회장에 미리 도착해 한인들과 환담을 나눴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 내외가 이어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집에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참전 기념비가 있는 곳을
미한 두 나라의 동맹을 언급하며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운을 떼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름도 모르는 나라 그리고 만나지도 않은 국민들을 향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갔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의 영예롭게 묻혀있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고 그들은 우리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나라가
문 의장은 두 나라의 동맹이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현 시점에 더 부각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의 힘을 보태기 위해 5당 대표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28일 중대한 우리 민족의 명운을 건 담판을 짓는 그런 회담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 싸움만 하지 말고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이 미국 사람들의 그 노력에 관해서 우리들이 가서 힘을 좀 보태고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다. 당신들보다 더 절절한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전하자라는 뜻에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전부 찬성을 했고
문 의장은 올해가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3.1운동이 벌어진 지 100년이 된 해라며 100년 전 선조들이 그랬듯 민족이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 모임 김은 회장이 문 의장의 인사에 앞서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북미회담을 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시베리아 냉풍과 태평양의 열풍이 한반도를 떠나지 아니한다면 조국 통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냉풍과 열풍이 사라졌습니까?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책을 발간하고 있다는 김 회장은 민족이 하나로 뭉쳤던 때가 3.1운동 때밖에 없었다면서 한국 정치인들의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회장은 김 회장의 발언에 국회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화답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동포간담회는 워싱턴을 시작으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뤄졌는데요. 미주 한인사회가 직접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치계의 초당적인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바른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남북 문제가 풀어져갈 예상을 못했다며 당일 이뤄진 미 국무부와 한반도 전문가와의 면담 내용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비건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교적 전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6.25 전쟁을 치른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가 올 수 있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체제는 8천만 민족의 생존 문제인 만큼 실현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평화체제라는 단어로 건배사를 하며 한인들과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미국에서 살지만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들을 언급하며 미국 내 이산가족 문제 역시 미북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 제재 틀에 묶여서 이산가족 상봉도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역설입니다.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미국 정부나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베트남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말로 근친 증오와 대결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의 낙오자, 냉전의 낙오생 신세를 벗어나서 세계사회 대하의 큰 흐름에 합류할 수 있게.
정 대표도 국무부와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중 한 사람이 한반도 평화가 무엇이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었고 자신은 적국이 형제가 되고 우방이 되는 것이 평화다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적국인 남과 북이 형제가 되고 적국인 미국과 북한이 우방이 되는 거라는 설명입니다. 250만 명의 동포가 250만 척의 항공모함이라고 비유한 정 대표는 분단의 질국을 벗어나는 한민족이 1500년 만에 민족 부흥을 맞이할까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혼용되어서 쓰이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군사훈련의 축소, 한미동맹이 흔들릴까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저희가 가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를 회담 장소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베트남 하노이를 보니까 파리 협정만 생각이 납니다. 파리 협정 이후에 베트남은 한마디로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방미 의원 외교의 목적에 대해 모두 평화를 말하지만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되기 위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떠올리며 평양 시민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시민들의 얼굴에서 이제 이 전쟁과 대결의 상태로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그런 길을 넘어서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포부를 밝혔을 때 다 같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반드시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5당 대표들은 각각 의견을 발표한 후 한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나누며 소통했고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과 1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도 이영만리 타지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시간 남짓 걸린 동포간담회를 마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원단들과 한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한인들을 환송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보람찬 만찬이었어요. 교포 한 분 한 분이 애국심과 조국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이런 것이 그냥 몸에 와 닿았습니다. 이해를 기점으로 해서 발전과 도약을 하는 아주 대전환의 해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따라서 좀 더 당당해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기 워싱턴 총영사도 VOA에 의장과 의원단의 모습에 한인들도 고무됐다며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특별한 시기였던 만큼 의미가 깊었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양국 의회 간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의원들 간의 동독한 협력 관계라든가 그런 걸 형성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특히 시기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됐기 때문에 여야가 이 안보 문제, 남한미 동맹관계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합심해서 일치된 의견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하고
워싱턴 지역 한인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에 한국의 정당들이 한 마음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20대 한인 1.5세 여성인 다이애나 씨는 의원들의 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인상적이었고 한인으로서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태수 씨는 의원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반가웠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의원 외교로 미국에 오셔서 뭐 미국 북미 관계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는데 미국 의원들과 한국 의원들이 소통할 수 있어서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미국에게는 선택적 외교 상황일 텐데 저희들에게는 선택적 외교가 아닌 차이에서 오는 문제, 마찰을 잘 풀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고군분투 하시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뉴스 풍경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연방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버지니아를 떠나서 북부로 진격했고요. 가장 치열한 전투가 됐던 게티스버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해리스버그로 진격한 다음 필라델피아를 공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부군은 로버트 리 장군을 바짝 추격했고 게티스버그에 먼저 도착해서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남부군은 북부군의 양쪽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북부군을 조금 밀어내는 듯 했지만 북부군이 또다시 몰려왔습니다. 남부군은 전선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질 때쯤 전투는 일단 끝났습니다. 북부군 사령관 조지 미드 장군은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내일 더 거센 공격을 감행할 겁니다. 내 판단이 맞다면 남부군은 우리 군의 중앙을 공격해 올 테니 모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만반의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조지 미드 장군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조지 피켓 장군의 지휘 아래에 있는 15,000명의 병력을 북부군 중앙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북부군 역시 전투 준비를 갖췄습니다. 북부군은 남부군이 대포를 정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30여 문의 거대한 대포들이 북부군 전선의 중앙을 겨냥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부군의 대포에서 포탄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어서 또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공격 신호였습니다. 남부군 포대에서 천둥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세미터리 힐을 향해 포탄과 연기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미터리 힐에 포진한 북부군의 포대도 남부군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땅에 납작하게 엎드렸고 포격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전장의 포연이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남부군 놈들, 저길 좀 보시죠. 저기 계곡 건너쪽에 대포 연기 너머에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퍼부어댔는데도 남부군 놈들 흐트러지지 않고 저렇게 줄을 길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부군은 세미터리 힐을 향해서 거의 2km에 걸쳐 밀집 대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부군의 대열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부군 대열의 움직임은 공격이라기보다 차라리 열병식처럼 보였습니다. 말문이 막힌 북부군 진영에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기 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남부군 반군들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남부군은 게티스버그 외곽에 있는 계곡을 가로질러 다가왔습니다. 북부군의 대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포들은 남부군 전선에 커다란 웅덩이를 뚫어 놓았지만 남부군은 계속 언덕 위로 밀려 올라왔습니다.
북부군 병사들은 암벽과 쓰러진 나무들 뒤에 몸을 숨긴 다음 남부군 진영을 향해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부군 대열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격했습니다. 일부 남부군 병사들이 북부군 진지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장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북부군 진지를 향해 돌진하던 남부군 병사들은 하나, 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남부군 병사들은 손을 들고 항복했고 1만 5천 명 가운데 겨우 반 정도만 살아서 되돌아갔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북부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3일 동안 계속된 게티스버그 전투는 북부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퇴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북부군이 추격해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군대를 버지니아로 후퇴시켰습니다. 게티스버그 격전장은 남부군의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2만여 명의 남부군이 희생됐습니다. 부상병을 실은 마차 대열이 25km나 이어졌고 부상병들은 끔찍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이 많은 부상병들을 보십시오. 그동안 온갖 전투를 다 겪었지만 이번 전투만큼 처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전투를 다 모은다고 해도 게티스버그 전투만큼 공포스럽진 않을 겁니다.
게티스버그 격전장의 뒤처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한 북군의 몫이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센터로 후송되고 전사자들은 매장됐습니다. 남부군 전사자들은 넓고 얕은 무덤에 한꺼번에 묻혔고 북부군 전사자들은 전투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별도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는 남북 전쟁에서 가장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북부군의 피해도 막대했기 때문에 북부군을 이끄는 사령관인 조지 미드 장군은 후퇴하는 로버트 리 장군을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의 병력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 같아선 로버트 리 장군을 끝까지 추격해서 포토맥군이 그동안 당한 패배를 갚아주고 싶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도망치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군이 보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빌리 조엘이 부릅니다. She's always woman to me.
She can kill with a smile, she can wound with her eyes, and she can ruin your faith with her casual lies, and she only reveals what she wants you to see. She hides like a child,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She can lead you to love, she can take you or leave you. She can ask for the truth, but she'll never believe. And she'll take what you give her as long as it's free. Yeah, she steals like a thief,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She can wait if she wants. She's ahead of her time. Oh, and she never gives out. And she never gives in. She just changes her mind. And she'll promise you more than the Garden of Eden. She'll carelessly cut you and laugh while you're bleeding. But she'll bring out the best and the worst you can be. Blame it all on yourself, 'cause she's always a woman to me.
frequently kind and she's suddenly cruel. But she can do as she pleases, she's nobody's fool. And she can't be convicted, she's earned her degree. And the most she will do is throw shadows at you, but she's always a woman to me.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잉글리시 위드 유가 방송됩니다.